사랑하는 성도님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시골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발걸음은 무겁고 지쳐갈 즈음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참으로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부터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힘이 나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다라도 희망이 보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복잡다단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벽녘에 밝아오는 서광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소망 중에 전진만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어려움도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팽배해진 개인주의, 과도한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 피싱 당하는 경우이지요. 성과 위주의 경쟁이 심한 사회 구조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번아웃이란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았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의욕상실, 무기력증, 불안감, 우울증 등이 찾아온다 하지요. 조사 결과 직장인들 중에서 89.5%가 경험했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대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에 농촌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소도시는 소멸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인간 관계마저 단절되는 독거 노인들이 생겨난 지 오래입니다. 공허한 마음, 외로움과 싸우며 견뎌내야 하지요. 소셜미디어의 과잉 정보는 어떻습니까? 특정인이 어느 날 누렸던 일이고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도 비교 심리가 작용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만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빠른 서비스에 익숙해지다 보니 인내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감정 조절 장애라도 있게 되면 불편한 언행이 충동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는 다원적 가치관이 나타나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지요.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셨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본분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보이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우연히 저절로 파생되어 생겨난 삶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삶의 그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요. 그는 부귀영화 최고의 명예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하고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해고담임을 알 수 있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람의 본분에 맞는 삶을 담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고운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달리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며 생명 영생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이지요. 또한 성경 66권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교통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부담없이 깃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하고 찢긴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이고 영혼들을 살리는 영의 공간입니다. 미래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지요. 소원을 두고 아뢰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마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서광의 빛을 보며 새벽을 맞이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함을 주듯 마음의 상쾌함도 느낍니다. 일생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감동과 함께 삶의 활력이 생기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찾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늘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 주십니다. 이때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여 들으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까요?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호칭을 선생님, 사모님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우리 사람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랍니다. 사람과 짐승은 똑같이 호흡을 하다가 죽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소멸하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후에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후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영계법이 있기에 죄인인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기에 보혈이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보혈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지요.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천국의 목표가 있으니 같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소망이 생기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영육간 도움도 받게 되니 그만큼 마음의 안정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안도감에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심이 사라지니 삶에 활력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통하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전도자를 통해서 두드리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선한 사람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해도 어느 대목대목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이게 되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생 일대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면서 인간 경작의 열매가 되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지요. 교회에 등록하면서 예배에 동참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기도도 하면서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만해집니다. 실제로 응답도 주어지니 은혜의 체험도 하고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도 반복하면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서먹했던 것도 잠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충만도도 높아지고요. 이것이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어감에 따라 이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는 신비에 새겨지고 흔적으로 남아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마치 바다에 떠있는 부패와 같이 세찬 파고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신 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되지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은혜들을 이미 체험하였고 간증 또한 넘칠 것입니다. 본교회나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미랑만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의 간증 사례를 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당회장님께서 저희 교회 이영현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67세이신데 지난해 9월 3일 회사에 출근한 후 급성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당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집사님이 치료받기까지는 아내 권사님의 간절함이 있으셨지요. 집사님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예배 때는 성도님들과 합심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집사님의 상태를 중계하듯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서 녹음해드린 내용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도 들려드렸다 합니다. 9월 치유 집회 때는 환자 등록과 함께 당회장님의 기도 내용을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듯 간절함이 대단했지요. 10월 6일 서울 본교회 창립 42주년 때는 상경하여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 서신을 드렸고 10월 13일에는 저희 교회 창립 37주년에 강사로 오신 이명 목사님께 전화를 연결하여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27일 부산만민교회 창립 31주년 때는 강사인 이미경 목사님께도 기도를 받았고요. 원활한 수술과 안정을 찾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쇼크 상태까지 오니 산소 호흡기를 달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때마다 기도를 받으면서 호전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침노하는 믿음의 행군으로 인해 집사님은 수술과 재활 치료를 잘 받은 후 10월 29일 퇴원하셨고 11월 3일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뵈면서 이전하고 완전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새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내성적이면서 육적으로는 참 착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스타일이시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쓰러졌을 때 권사님께서 오셔서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받을 때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의 속성들로 갈등과 화평이 깨지는 일이 있었고 스스로의 믿음에서가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에 교회에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열차라 기도회 때도 매일같이 나오시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보시느라 중심의 기도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배 또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함도 알게 되었지요.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동안의 자신의 부족함도 회개하고 기도를 받는데 눈물로 기도를 받으시더군요.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간절했지만 구원의 문제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저에게 인사하실 때도 얼마나 공손하게 하시는지 새색시 같아 보였습니다. 달라진 모습에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어 여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 분야였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크게 왔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론가 가는데 스님처럼 보이는 형상이 집사님에게 가진 것 다 내놓고 가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딸이 결혼할 때 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정확히 알고는 다 내놓고 가라고 했다 하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생생했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성구가 떠오르더군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해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지만 삶이 타하고 죽은 후 지옥인 아래둔부에 떨어졌고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영현 집사님은 이 체험의 은혜로 구원과 관련이 있는 11조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셨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수령한 보험금에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이 화학으로 들어갑니다. 집사님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면서 자기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화학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터지면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무섭기도 했지만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발버둥 치면서 저항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사자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또한도 너무도 생생하여 꿈인 듯 생신 듯 분간이 안 되었다 합니다.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여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 오는 설렘이 있다 보니 아내 권사님보다도 더 먼저 준비를 마치고 재촉한다고 하지요. 권사님은 집사님의 달라진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종종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신앙의 정도에서 체험한 것은 아니라 해도 집사님의 믿음과 나름의 신앙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귀한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좋은 것들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은 삶의 절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황금자 권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합니다. 이곳저곳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하고요. 때를 따라 업어줄 정도로 잘해주었는데 그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신도 모르는 빚들이 많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으며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 집을 녹화하게 되었고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협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간증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약한다는 것이 아까워서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써주셨습니다. 3. 삶이라는 글자는 사람이라는 글자를 줄인 글자이고 인이라는 글자는 세상에서는 서로 의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보는 인은 달리 해석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의지해 살아간다고 보였고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하고 몹쓸 사람, 순 상놈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니 곧 지옥 간다는 뜻이었음을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생활을 모르고 살았듯이 양반, 교육자, 경찰, 무슨 무슨 집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 울타리 밖에 세상이 좋아 벗어나는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생의 맛을 보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저와 같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소설, 책이나 영화나 노래소리로만 들었던 말 그대로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세숫대야 크기만큼의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터널처럼 뻥 뚫려 있는 것 같았고 몸은 38kg 정도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에도 힘들었고 공기를 들이키기도 어려워 한여름에도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두 개, 세 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밤낮으로 싸우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던데 그러면 나는 지옥이구나.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잡아끌듯이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며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또 왜 그리 많은지 온통 붉은 피바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어서와 이리로 어서와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주변에 물어보니 열 사람 중 다섯은 불교, 셋은 무교, 둘은 교회에 가지만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묻고 묻고 물어서 어떠니 누가 교회에 간다더라. 듣고는 그 집을 가르쳐 주세요. 똑똑똑 대문을 두드려서 만나고 따라온 곳이 이곳 만민교회였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보니 잘 왔다 하심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여 고개도 못 들고 눈물 콧물에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지옥은 면했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주는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면제도 주지 못했던 달디단 잠을 재워주셨고 소화도 잘 시켜주셨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도 그 밤에 다 메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9년 11월 9일에 있었던 저의 첫 간증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하나님 딸로 살아가는 저는 늘 천국의 구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감동입니다. 25세 신랑을 따라 밀항으로 시집올 때는 앞날을 모르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층층 시야 시집살이를 30년 넘게 하는 동안 늘 불안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 등 나름 좋다 하는 곳들을 여행하고 다녔어도 별 재미도 못 느끼고 돌아오면 언제나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만민의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어릴 적 소풍 가고 운동하는 날처럼 설레고 가슴 뛰어 잠 못 자던 때와 같이 자다가도 놀래고 살다가도 놀랠 일이 나타나는 만민의 성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온 탕자에게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다 하시는 아버지 주님 성령님을 알게 해주신 우리 목자님의 양떼가 되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 목자님께서는 집사는 권사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 하셨을 때 저는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 저는 지난해 2024년 10월 13일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예배 드리는 날 기대하고 고대하던 권사 직분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목자님의 축도 사진 앞에서 목자님을 생각하면서 보고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요. 생애 최고로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고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로 잘한 것이라면 환갑을 넘은 늦은 때였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며 주님이 주신 삶의 지팡이이며 성령이 보여주시는 천국 지도책이며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특수 현미경입니다. 좋아하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울리는 말씀 구절은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주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를 연결해 주신 우리 목자님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당회장 이수직 목사님, 이봉님, 기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잔병 치료하는 아이들이 좌충우돌로 생기는 소소한 삶에 대한 영적 생체계들로 열납니다. 기침납니다. 속이 어떠어떠합니다. 할 때마다 매번 평안의 기도를 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상 권사님의 간증으로 써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영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오곤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립해 가시는 모습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상당히 박식하십니다. 연세가 가장 많은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회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76세로 명예권사로 취임을 하셨고요. 소원은 성지순례 가는 것이라 합니다. 교회 화단 관리를 하시는데 집에서 닦은 노하우로 틈나는 대로 가꾸어 주시지요. 교회의 힘이 되시는 전형적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영적 체험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기도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기도를 사모함으로 단일체라 기도에 참석하면서 등록하신 여금년 집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기도에 갈급하셨습니다. 기도에 갈급하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분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기도원을 찾아다니곤 하셨습니다. 응답받을 것이 있거나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고 싶으시면 전국에 있는 큰 기도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멀다 하지 않고 몇 박을 할 정도로 다녔다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우리 교회 단일차라 기도회를 소개받았는데 직접 차라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 영적으로 사모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에 몸과 마음이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의 선한 양심이 느끼기 때문이지요. 집사님께서는 단일차라 기도회 때마다 보이십니다. 안 보이면 기도원에 가신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일차라에 매일 보이십니다.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시골에서 시내로 옮기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 늘 행복해 하십니다. 말씀이 잘 없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는 저에게 피부병을 치료받았다며 조용히 간증을 하시더군요. 치료받을 것을 믿기에 미리 환부 사진도 찍어 놓았다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피부병이 생기면서 가렵고 힘들어서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치료되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계신 집사님이시지요. 이분을 뵈면 변함없고 참으로 성실하시다 싶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가 치료를 받으신 것이지요. 현재 78세이신데 젊어서 교회에 오셨다면 앞장서서 많은 일과 봉사를 하실 분이다 싶습니다. 나이 많은 기관에서 부기관장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분입니다. 예, 지난 봉교의 성탄 점등식에는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전도하신 분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귀하다 싶습니다. 등록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전도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동으로 등록한 영아들도 있고 전도되어 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 한 분을 소개하면서 간증해 드립니다. 김혜순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몸이 불편했고 지역장님을 만나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지역장님과 조장 또 일꾼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상을 다 버렸고요. 신방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고 교회를 사모하기에 세교임에도 각종 예배는 물론 단일체라 기도회에도 매일같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제게 와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시곤 하시지요. 그때마다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좋아지니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70세로 5월 말에 등록하셨는데 7월 말에 있는 수련회도 참석하셨습니다. 수련회 치유 집회 때는 간증하는 단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서 간증하러 나가셨나 하고 궁금했는데 시간 관계상 간증은 못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받고 몸이 더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민망한 일이죠. 초신자가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면 그 첫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면 교회가 좋습니다. 또 담당하는 죄종들이 또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좋고 말씀이 사모되니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이 모임 저희 모임 구분 없이 참석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석하면서 은혜를 입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필요하다 싶으면 찬조도 하게 되지요. 제가 우리 만민교회 처음 왔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도님들을 뵈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당회장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이고요. 단에 서 있던 성도님은 귀한 체험을 하셨다 합니다. 간증하는 단에 올라가서 서 있었는데 체험을 또 하신 것이죠. 간증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계속 서 있기가 힘들었고 조금만 더 서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쓰러지면 담임 목사님이 달려올 것이고 지역장님이 달려 나오겠다 싶으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에 쓰러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버텼다 합니다. 다행히 잠시 후 간증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이분을 보고 있노라면 앞서 간증해드린 황금자 권사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은혜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지면서 담배도 끊어졌다 하지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타 교회 다니시는 지인들이 전도할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만민교회를 소개받을 때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등록 후 각종 예배는 물론 단일체라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몸이 더 좋아졌고요. 처음보다는. 지금은 주변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상 소개해드린 분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는지요? 느껴지시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다소 차이는 있다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권능의 역사들이 있기에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본분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은 은혜들이지요. 이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하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질병에서 노인받아 건강한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과 사랑, 이해, 배려, 섬김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큰 유익이 되겠다 싶으니 나라에서도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더욱 마음 써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시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경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는 자에게는 생명의 물 영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만민교회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교회에 깃들어오는 이들에게 마음의 쉼은 물론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었고 삶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성결의 과정을 거쳐 경작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흐름으로 이루어 왔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이루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인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하는 흐름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찾으니 번아웃과 같은 현상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국가적으로도 교계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 우리 교회에 대하여 오해 없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복음이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들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만민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만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교회이지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요. 만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도 있고요. 당회장님은 물론이거니와 당회장님과 하나된 모든 주회종님들,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기도 제목처럼 첫사랑을 회복함은 물론 건축물로서의 성전과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육간 부흥하면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도에도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공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에서 복된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구원해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